앞장에서 자신들의 투쟁이나 싸움이 결코 세상과 같이 육체를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고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바울사도 자신의 복음을 위한 사역의 자세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11장에서는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거짓 종들의 차이를 이 중간쯤에서 다음 시간에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의 이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이 직접 생활비를 벌어쓰고 고린도 교회에는 전혀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그러면서도 거기에 역시 함께 복음으로 동참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의 도움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 일이나 복음을 위한 자신의 헌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진리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하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바울사도의 사도됨에 대한 권위를 증거하고 또 마게도냐 교회에 자신을 도운 아름다운 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받는 고린도 교회는 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걱정한다 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호소를 듣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바울의 안타까움은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연복? 예배드리는 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아름다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대와 같지 않은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주님께서도 신부 대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진실함과 깨끗함. 그것은 뭐겠어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인 거죠. 그런데 다시 오실 신랑 대신 혼인 예식을 약속한 예수를 기다리면서 완전히 세상의 흙탕물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성결치 못한 모습은 나중에 신랑으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세상의 뒹굴어서 더러워진 영혼들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불러들이는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비슷하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성도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이 푸념이나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것처럼 들릴지라도 자신의 하소연을 꼭 들어달라고 하는 부탁으로 말을 시작하는 바울의 심정을 헤아릴만 합니다. 뒤에 가서는 그러죠.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까지도 합당한 건 아니다. 그러나 좀 들어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복음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걸러내고 또 가려내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고 이해 불가능한 것이 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순종이 어려우면 복종이라도 하고 마음의 귀를 열면은 나중에는 이해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길인 거지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내 이성과 감정을 완전히 쓰러뜨리고라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사도는 어떤 일보다도 고린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참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는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놓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라면 이러한 사역의 목표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결한 기도의 신부로 다듬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이것이야말로 제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신부로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이 세상은 거저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절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꽃 같은 이간질을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함과 깨끗함 뿐입니다. 아십시오. 그럼에도 또 다른 인간들이 만든 파라다이스가 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온갖 그럴싸한 것들을 들고 나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부추기는 일들이 허다하고 여러분들도 그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바울의 안타까운 고민은 이것이고 이 11장 마지막 부분인 18절 19절에서도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너무 고린도의 죄악 속에 빠져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악의 무리와 동조해서 바울을 오히려 대항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안타까운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약함을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참된 주님의 종이라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4절입니다. 죄성에 물들인 인간들 또 세상에 익숙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십자가 말씀보다는 비슷하면 다른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어떠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성의 한 단면인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좀 진행해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0절에도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종 잡아먹는 거 빼앗는 거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는 거 인간적인 권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꽉 붙들고 있으면 종 노릇합니다. 빼앗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또 뺨을 쳐도 견딥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분한 것으로 무식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거짓되고 비슷한 것을 말하거나 부추길 때는 잘 따른다는 안타까운 고백이 1세기의 바울사도로부터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철학이 난무하고 온갖 거짓된 신화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정신세계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만물보다 부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혼탁해질 겁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변들은 속출할 것입니다. 올여름은 어느 여름보다도 다르게 장마라고 하는 것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장마와 같은 그런 것을 경험했고 곡식은 제대로 여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후, 이변, 보이는 세계의 변화와 함께 정신세계에 혼탁한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아마 심화되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일그러지게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두 번째 말씀은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성도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8절이에요. 바울 사도는 다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세워서 말합니다. 앞에서도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바울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갖다 준 그러니까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사실 바울은 수사도격인 베드로 사도에게까지 안디옥에서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건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이 보는 데서 그 수사도인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어찌 보면 세상 말로 대들었던 것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하는 것으로 봐서 웅변에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세기에는 사실 웅변도 하나의 학문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연을 할 수 있느냐 이 웅변이에요. 그런데 이 웅변이나 마술은 하나같이 1세기에는 다 학문의 한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흔한 웅변조차도 바울은 아마 이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공부는 해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자신의 재능과 기술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모르죠 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이런 것까지도 섭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것을 봅니다. 구원의 진리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분명한 것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확인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그가 쓴 성경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지요. 그가 스데반처럼 성령과 더불어 한 말은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6절 하반절에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미 바울이 복음의 달변가라고 하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바울의 겸손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7절에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언제나 기꺼이 바보가 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외면을 당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바울의 서신들의 여러 군데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들의 연보를 받아서 사용한 것이 결국 도둑질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8절에 그랬는데 여기 비용이 뭐냐? 개역 한글에 보면 요를 받은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비용은 조금 좀 요를 받았다. 이해가 쉽죠? 그러나 여기 본래 비용이라는 말이 옵소니온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의 뜻이 군인의 양식, 배당된 양식, 요즘 소위 말하는 봉급, 월급 이런 거예요. 옵소니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마게도냐를 거치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는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그들에게 손벌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생활에 연연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욕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된 것이 아닐 겁니다. 대개 그렇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욕을 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이 아닌 거지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말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교회들에 받은 연보를 갖다 그걸 위해서 썼다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계속해서 전락한다면 그것은 뭘 위해 쓴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것을 강도질해 와서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훔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두려운 교훈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됐든지 자기의 위신이 됐든지 어떤 형편이 됐든지 관계가 됐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성도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의 자세고 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9절에서 11절 석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희생했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미 고린도에서 떠나온 지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수례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물질의 부족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에게 어려움을 짐지우지 않으려 했던 사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를 받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관계된 사람들에게서 비용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 같은 죄악의 도성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고 뜻이었기 때문에 마게도냐는 기꺼이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대해서 물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그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도 이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의 보냄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게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귀한 고백과 감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바울의 자랑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값으로 파는 것 같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 행여 있을 일반적인 사회 속의 오해까지도 불식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자,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무당을 가서 물으면 어떻게 해요? 복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조차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복채내는 것처럼 돈을 내야 기도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복음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는 연보 달라고 하는데 연보 내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겁니다. 이 십자가를 가리는 거지요. 그런 것이 교회 속에서 은연 중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경계되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바울은 대단히 긴장된 가운데서 행해라즈 저들이 편지를 받고 실족하거나 낙심할까봐 그걸 조심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전체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고린도에 갔을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은 것은 혹시 십자가를 돈과 더불어 파는 것으로 오해할 그런 소지가 있을까봐 경계했고 그곳을 떠나와서 아니 다시 고린도에 간다고 할지라도 미래까지 그러할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지요. 귀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걸 다 못 가졌다. 앞에서 뭐라 했어요? 언변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다. 그러나 바울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진리가 속에 있었다. 무슨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가 바울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이 진리는 바울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이 내 속에 적어도 복음의 진리가 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가로막히는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또 진리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계시다면 거기는 사람이 오고 물질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가서까지도 진리를 가진 것은 자랑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생각 계산을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진리 이것이 충만하다면 어떤 세상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장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들에게 짐을 지우려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최종적인 고백이죠. 그게 11절이거든요. 그게 11절이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고 가져다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고 오해를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이미 이것을 이치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짐지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까지도 없애려고 노력했다.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장애 요소를 주지 않으려는 사랑의 사도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옳은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막대하는 것은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는, 왜? 불면 날아갈까 밟으면 뭐 꺼질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누구예요? 사랑하는 어린 자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에서 떨어질까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결과 진실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좋은데,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비참한 희생을 당하셨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미래의 영원한 나라 속에서 이 절망과 저주의 세상을 벗어나서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고백이 결국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킵시오.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결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울사도의 간절한 당부였고, 바울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성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비용이나 처지를 다 버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에게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희생했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정해두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장애되는 것을 되도록이면 없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장애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성결을 지켜가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백성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